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에서 3일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현지 시각 오전 8시경 타이완 동부 화롄현 인근 해상 15.5km 깊이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던 130여 명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채 도로나 광산 지역 등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롄현 시내 복층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사망자 외에 약 95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론들은 타이완을 강타한 이번 지진이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일본 기상청이 파악한 지진 규모는 7.7이었고 일본 남부와 필리핀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3일 양국 간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알렉산데르 스튜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장기적 지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필리핀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효기간이 10년인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핀란드의 장기 공약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개혁과 재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튜브 대통령은 또 핀란드가 방공체계와 중구경 포탕 등 2억 3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방위물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로써 2022년 이후 핀란드의 기여는 20억 유로, 약 21억 5천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핀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한편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걸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0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항공기 2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의 대응을 지시받았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사이에도 항공기 20대와 함정 8척을 타이완섬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비난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또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떠한 오산도 시리아와 레바논,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 그리고 더 넓은 중동 지역에서 이미 전례 없는 교통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파괴적 결과와 함께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혁명수비대 고위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폭격이 가해진 건물은 외교용이 아니며 민간 건물로 위장한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군사용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관련 첩보를 수집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상 5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체계 전반에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비행거리와 궤도 변경 등을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 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2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의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 특성과 측면 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탄두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km 계선의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 뒤 다시 약간 상승하는 궤적으로 미사일이 날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앞서 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6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은 3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에 대해 한미리 분석한 결과는 600여 킬로미터라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주장한 1000km가 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주장처럼 2차 정점 도달이나 하강 후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없었고 하강 중 미사일의 활공 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속도를 유지하며 내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신형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 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화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사진을 보면 화성포 16나는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1단과 2단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두부에 장착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그동안 북한이 주로 시험 발사한 원뿌령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화성포 16난은 장거리 활공에 특화됐을 뿐만 아니라 궤도를 좌나 우로 상당히 틀어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 기동 기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도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측면으로 꺾어서 날아가는 부분들이 2022년 1월에 그것도 당시에 기동성이 더 낮은 웨지형의 비행 각도보다도 좀 덜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아직은 좀 이 기술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부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원뿌령 선회 비행에는 성공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글라이더형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비행 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권 명예교수는 전문가들이 북한이 공개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체 비행 시간 나오고 전체 비행 거리 이것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비행을 하고 나서 비행기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고체 연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략 능력이 떨어졌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 고도화에 작년 말부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신형 IRBM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엔진을 이번 미사일에 탑재해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엔 각각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1단계와 2단계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고 이후 지난 1월 14일 고체 연료 IR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IRBM은 사거리 3,000km에서 5,500km로 평양에서 약 1,4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약 3,500km 떨어진 괌 등을 타격권에 둡니다. 고체 연료 방식은 액체 연료 방식보다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관과 취급도 용이해 한국과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 상대적으로 은밀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탄착 지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상대방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렵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특히 글라이더형은 원뿌령에 비해 제어가 어려운 대신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는 활공 비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히 탄도탄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잖아요. 그럼 탄도탄 방어망이 튼튼한 곳이 어디겠냐 봤을 때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 전력 기지가 있는 곳이 대부분 뭐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가 잘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미군의 증원 전력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 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까지 고체 연료로의 전환을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양옥 연구위원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와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력과 ICBM 탄두의 각계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정밀 타격을 위한 탄두 조종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전술 핵탄두 화산 31도 성능 확인을 위한 핵실험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분야에서 이렇다 할 치적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 분야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경제는 뭐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발전 20승 정책 해봐야 그 효과는 미지수고 지금 식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김정은 정권 체제에서 지금 내세울 거는 국방력밖에는 없고 그 성과만 집중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고체 연료용 미사일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전화하기 위한 실전 운용의 개념에서의 시험 발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훈련용이나 실전 운용을 위한 추가 발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서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일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관되게 긴장 완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및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관여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북한의 4월 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EU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국제안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 항상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공위성과 순항미사일 등의 발사 빈도가 증가한 것을 상기하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추진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은 괌을 타격할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괌 공격 능력은 수년 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의 정확도가 높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면 특히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 공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poses a new threat. I mean,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attack Guam for many years now. But if North Korea develops and deploys solid fuel, accurate.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일본에서 한국과의 군사훈련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때 B-52 폭격기들은 괌에서 날아가고 군사훈련 중에는 괌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에 신형 고체연료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만을 위협하기 위해 굳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KN-25 등 초대형 방사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베네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항상 괌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해왔다면서 괌은 그들이 위협을 가할 수 있길 원하는 중거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lways wanted the ability to threaten Guam, and that's an intermediate range target. They'd like to be able to pose a threat to it.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면 유사시 괌 미군 기지를 포함해 유엔사 후방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또 유사시 파견되는 미국 증원 전력과 유엔사 전력이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역량도 확보하게 됩니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2월부터 12월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5차례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지난 1월 14일과 2일 등 두 차례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 1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용 고체 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제 중거리 미사일용 고체 연료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커질수록 고체 연료는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북한이 중거리형 고체 연료 미사일 생산에 성공하면 그 이후엔 고체 연료 ICBM을 시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w North Korea can make solid fuel for short range missiles. And now it's beginning to develop solid fuel systems for intermediate range.
세이머 전 조정관은 기존의 액체 연료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도 괌 타격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 등 정찰 자산에 의해 탐지되기가 쉬운 만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고체 연료 미사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미한 양국 정찰 위성 감시 등을 피해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신속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해 미한 양국군의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기동성이 좋고 발사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고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 은신처에서 발사대로 옮겨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찰 위성 등 미한 양국의 감시 정찰 자산에 탐지돼 발사 전 타격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이미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지하 은신처에서 빠르게 발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발사 동향을 탐지해 사전에 타격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Solid fuel gives much more maneuverable capability and a faster launch capability, and so it creates a targeting dilemma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순전히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재다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들은 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갖추길 원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a purely military perspective, it makes a lot of sense to develop a very comprehensive and versatile missile program.
맥스웰 부대표는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순서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딜레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은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군사적 목표에 따라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종종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한다면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미한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I think often they do use missiles to try to increase tensions. You know, they use them as threats, which is part of their political warfare strateg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거절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경제적 보상 등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거나 이달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려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한국 보수층에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y probably are trying to affect the election somewhat. They're trying to maintain the appearance that President Yoon hasn't done very much to stop the North Korean threat.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 같다면서도 지난 2년간 그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왜 올해는 몇 발만 발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많이 팔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또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두 정상이 약 2시간여에 걸쳐 다양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이것이 유럽 및 대서양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과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및 역내 국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마약 퇴치 협력과 지속적인 군 소통, 인공지능 AI 위험 해결,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양안 문제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문제를 거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양안 평화와 안정 유지, 법치,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대면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평화를 중시하고 사건 촉발 등 선을 넘는 행위를 자제할 것과 신뢰를 확보하는 미중 관계 3대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한계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문제와 홍콩 관련 문제를 비롯해 인권,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미중 정상 통화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경제, 군사, 기술 협력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중국에게 이러한 우려를 계속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 외교를 수행할 우리의 준비 태세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일 파리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러시아의 전쟁 기계와 방위 산업 기반의 연료가 되는 무기와 물자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란, 북한 또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부터의 이러한 성격의 지원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처벌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며 며칠 내에 나토 동료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과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2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미한일 3국의 협력 심화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동북아에서 당장은 북한이 관심사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관심사는 분명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은 또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더 관심을 보였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를 비핵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은 그것에 대해 상당히 저항해왔죠. 동시에 북한은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는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 등을 발사하는 것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아닌지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은 매우 완강한 김정은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미 공동전선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정권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거나 진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공동전선은 이 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 그 무리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백히 중국이 가장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제일 강력한 국가죠. 물론 러시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고요. 러시아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속국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이 있죠. 북한과 이란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다른 전쟁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공동전선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기의 제조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이란도 비슷합니다. 그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공동전선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본다면 시리아와 쿠바, 니카라과 등도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축에 들어가죠.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끌고 있지만 이 나라들 모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들 서로 간의 관계를 밀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두 개의 큰 전선으로 나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장한 한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확장 억제를 지속해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핵무기를 이용해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미국의 의지는 지난해에도 재확인됐습니다. 양국 간의 더 전략적인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의 해구산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비유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죠.
확장 억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인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대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억제의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량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억제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둘 다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 간의 협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워싱턴 선언이라고 불리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한국 관리들은 이 선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사실상 핵 공유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글쎄요, 핵 공유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 관리들이 핵 공유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이 중요했고 그 선언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나토 동맹국들과 할 수 있는 최선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핵무기들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치할지 말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무엇이 공유를 의미하는지 또는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분담금 문제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여러 측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예산 대비 국방 지출 비율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2.6%가 국방에 사용되는데요. 이는 나토 동맹국들 대부분보다 높은 것입니다. 저는 그 수준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전에 한국이 더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마지막 추정이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국 분담 비용이 30%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담금이 시설 지원이나 한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게 하고 싶다면 50대 50에 가깝게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가 모두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었죠. 한국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담금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둔국이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죠. 상호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안보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돈이 미국 재무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한국이 미국에 수표를 써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경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억제력을 갖추는데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한 새로운 전력을 구성하고 있고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유대 강화와 주일미군 사령부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일본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국방장관으로 일했던 시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일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일들 중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융합과 공동의 비전, 협력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세계의 중요한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휘체계가 통합되어 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에서 비슷한 역량과 구조가 있는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개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새 동맹국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맥락에서 볼 때 당장의 관심사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관심사는 분명히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에게 거의 틀림없이 더 큰 관심사일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세 나라 모두가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융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미국의 확장 억제 그리고 미한일 공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폐쇄 국가 중에 하나인 북한 상공을 민간 드론, 무인기가 뚫고 들어가 신의주를 촬영한 영상이 세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벨라루스 매체가 올린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신기술이 북한의 정보 장벽을 뚫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국인이 지난주 미국의 최대 인터넷 사회관계망 플랫폼 중 하나인 레딧에 올린 북한 신의주를 드론, 즉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 3개와 사진 10여 점을 올렸는데 신의주 시내와 거리의 시민들, 김일성 부자 초상화, 선전 구호들이 모두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드론을 올려다보며 신기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산 드론 DJI 제품과 연동된 휴대전화의 고유 화면, 고도 120m 등이 적힌 모습을 캡처해 함께 올렸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은 좋아요나 추천에 해당하는 업보트 투표 방식이 적용되는 레딧에서 이틀 만에 거의 14만 업보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조회수와 좋아요 클릭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관심도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아울러 2일 현재 6,800건의 댓글과 이에 대한 토론 커뮤니티만 25개에 달해 실질 조회수는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댓글엔 혼자서 북한을 침투하다니, 중국인 신변이 걱정된다 등의 반응과 함께 정말로 북한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조작 가능성도 제기된 것입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X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의 거의 유일한 우방인 벨라루스의 주요 온라인 매체인 넥스타가 지난달 31일 X에 공유한 게시물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고 좋아요를 누른 누리꾼도 3,600명에 달합니다. 드론을 통해 도시와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건 이제 전 세계에서 매우 보편화됐지만 북한을 촬영한 영상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운둔의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의 폐쇄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2일 VOA에 북한의 우방인 벨라루스 매체마저 이를 신기하게 전하고 있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는 건 북한이 얼마나 폐쇄 국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기술이 결국 북한의 정보 방화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스칼레트 총장은 1989년 태난먼 민주화운동은 팩스 혁명이었고 1989년 루마니아의 수도에서 일어난 부쿠레슈티 민주혁명은 TV혁명이었다면서 드론이 북한의 극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라고 수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 운동가는 지난 2015년에서 16년 사이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에서 드론을 통해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비밀리에 했었습니다. 당시 활동을 주도했던 민간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한국 지부장은 2일 VOA에 드론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력은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도 충전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 요즘 나온 게 하이브리드 드론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그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보내면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개도 보낼 수 있죠.
정 지부장은 또 GPS 기능을 통해 목표한 곳에 정확히 투하할 수 있고 북한 내 조력자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비무장지대 DMZ는 폭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보안도 철저해 드론을 보내기 어렵지만 당시 중국은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2016년 드론을 통해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던 탈북민들 가운데 박정호 큰샘 대표를 체포해 추방한 뒤 활동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표는 이일 VOA에 한국의 한 작은 행사에서 해산의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등 김씨 정권의 우상화 상징물을 드론으로 훼손하거나 폭파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넌지시 제시했는데 중국 당국이 이를 모두 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는 못 가도 김일성 그 머리만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1km 정도 이렇게 들고 폭탄이 전부 다 날아간다. 얼마든지 그 김일성 동상 폭 날릴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저기 그 안천재인들 안전부 애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해서 이렇게 달려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 대표는 드론을 통한 정보 유입 활동이 적발되지 않아 추방됐지만 이후 활동을 모두 접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후 탈북자 박상학과 박종호 형제가 북중 국경지대에 잠입해 무인기 즉 드론으로 최고 존엄 동상에 타격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재정 후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중국은 2022년 발효한 육지국경법,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반간첩법 등을 통해 국경지대의 불법 활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처벌도 훨씬 강화했습니다. 정광일 지부장은 신의주는 다른 북중 접경지대와 달리 철책이 없고 강변에 아파트도 많아 드론을 보내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악화해 온라인에서 퍼지는 2020년 촬영과 같은 시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뷰이가 이날 노체인으로부터 입수한 2022년 북중 접경지대에서 촬영한 경고문엔 변경 1km 내에서 무인기, 풍선 등 항공기 사용을 엄금하고 위반하면 징벌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강원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영상 5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안북도는 맑겠고 바람 많이 붑니다. 평안남도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평양의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 19도, 신의주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개성은 종일 구름 많이 끼고 나머지는 차차 맑아집니다. 용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1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자강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4도, 강계는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3도, 함흥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평강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5도, 김책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3도, 양강도 해자는 아침 최저가 영하 3도고요. 낮 최고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5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7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에서 3일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현지 시각 오전 8시경 타이완 동부 화롄현 인근 해상 15.5km 깊이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던 130여 명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채 도로나 광산 지역 등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롄현 시내 복층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사망자 외에 약 95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론들은 타이완을 강타한 이번 지진이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일본 기상청이 파악한 지진 규모가 7.7이었고 일본 남부와 필리핀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3일 양국 간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알렉산데르 스튜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장기적 지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핀란드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효기간이 10년인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핀란드의 장기 공약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개혁과 재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튜브 대통령은 또 핀란드가 방공체계와 중구경 포탄 등 2억 3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방위물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로써 2022년 이후 핀란드의 기여는 20억 유로, 약 21억 5천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핀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한편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걸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0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항공기 2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받았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항공기 20대와 함정 8척을 타이완섬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거의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비난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또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떠한 오산도 시리아와 레바논,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 그리고 더 넓은 중동 지역에서 이미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파괴적 결과와 함께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혁명수비대 고위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폭격이 가해진 건물은 외교용이 아니며 민간 건물로 위장한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군사용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관련 첩보를 수집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 대사는 이번 폭격과 미국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과 그 대리인 그리고 파트너 단체들이 영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3일 우크라이나에 5년에 걸쳐서 1,07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